요한복음 4번 메시지 생명과 건축에 대한 소개 세 번째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들을 산출하기 위해 비둘기인 그 영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 문맥의 주된 주제는 비둘기인 성령과 함께 계시며 인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을 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입니다. 이 주제는 다섯 가지 주요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비둘기는 생명의 분배와 변화와 건축을 위한 것이며 돌은 재료이고 집은 건축이며 하나님의 건축의 실체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어린 양에 의해 구속되었으며 그럴 때 그는 비둘기에 의해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사람은 돌이 되고 이 돌은 비둘기에 의해 건축됩니다. 비둘기는 거듭남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는 변화와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본질과 실질적 요소는 신성이 아니라 인성입니다. 신성은 거주자요, 인성은 거처입니다. 집은 거할 장소이지 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처는 인성이요, 거주자는 신성입니다. 그러나 이 인성은 천연적이거나 피조된 인성이 아니라 거듭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진 인성이며 창조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인성입니다. 이런 놀라운 과정을 통과한 인성이 바로 하나님의 건축의 그 실체가 됩니다. 그러한 인성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책에서도 요한의 그린 그의 복음서와 서신과 계시록에서만큼 그렇게 명백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글에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는 33절로 구성된 긴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그렇게 깁니까? 몇 년 동안 나는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길기 때문에 난처해 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처음 18절에서의 모든 말은 경제적이다. 한마디도 낭비되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은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많은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나는 간결하고 단순한 필자인 요한이 왜 그렇게 많은 구절들을 사용했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의 말씀을 썼다면 나는 단지 7절이나 8절만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요한에게 그가 메시아인지 엘리야인지 또는 선지자인지를 물었으며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비둘기가 그에게 내려와서 머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으며 어떻게 다섯 제자들이 주님께 끌려서 그를 따르게 되었으며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보다 훨씬 많은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한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19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요한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종교인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가장 반대하는 것이 종교로부터 왔다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 종교보다 더 그를 괴롭히고 좌절시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종교는 그리스도의 대적입니다. 종교는 생명인 그리스도를 좌절시킵니다. 결국 종교는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주님에게 사형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로마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아래의 로마 정치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로마 정치를 이용했던 유대 종교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강한 대적은 종교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가련한 종교적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1장에서 많은 구절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요한의 의도는 종교의 슬픈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25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종교인들의 관념을 보여줍니다. 종교인들은 메시아, 엘리야 또는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관념은 항상 메시아와 같은 위대한 사람 또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찾습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물론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가 엘리야인지 물었으며 그는 또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부터 계속 그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그가 그 사람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요한은 그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원칙이 여전히 오늘날의 종교적인 상황에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도처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위대한 설교자를 기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은 생명을 위하지 않고 그 대신 커다란 운동과 위대한 지도자를 위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을 흥분시킬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릴지라도 그러한 지도자가 지나간 후에 그들은 여전히 죽음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이 부분은 상당히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가 메시아인지 엘리야인지 또는 그 선지자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요한이 반복해서 아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그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는 들렸다가 사라집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단지 소리일 뿐이다. 나는 메시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 종교인들은 그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요한에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당신은 단지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란 말이오. 이게 뭐요? 너무 시시하잖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에 관한 한 생명은 시시한 것입니다. 비둘기와 함께 있는 어린 양으로서 소개되는 예수님.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오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유다 족속의 사자를 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양이나 힘센 사자 중에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사자로 소개한다면 나는 사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 양으로 천거되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고대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천거되었습니다. 예수는 종교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작은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운동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신학 박사나 종교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고 작은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세례 요한 시대의 어떠함과 동일합니다. 종교는 여전히 커다란 운동을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서 예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여, 당신의 죽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를 인해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속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이 작은 어린 양만을 관심합니다. 종교적인 관념은 위대한 지도자가 오리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속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끄는 비둘기.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천거했을 뿐만 아니라 비둘기가 함께 있는 어린 양으로서 천거했습니다.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처리하고 비둘기는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져다 줍니다. 어린 양은 구속, 곧 타락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비둘기는 생명주심과 기름 부음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람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며 믿는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방면이 다 필요합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어린 양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면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옵니다. 어린 양은 죄로부터 사람을 분별시키고 비둘기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연결시킵니다. 요한은 독수리와 함께한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와 함께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천거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 대신에 독수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둘기는 크거나 거칠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작고 유순합니다. 비둘기는 여기에서 성령을 의미하며 생명 주심과 거듭남과 기름 부음과 변화와 연합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생명과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둘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의 눈이기 때문에 성경은 비둘기의 눈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가서에서 주님은 그녀의 비둘기 같은 눈으로 그분을 찾는 자를 칭찬합니다. 비둘기는 능력을 상징하지 않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사랑스럽고 자그마하고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자신을 비둘기보다 훨씬 더 작은 것, 곧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은 밖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한 알의 밀은 재생산과 생명의 번식을 위한 것이고 생명 안에서의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지 능력의 책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자로 오셨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을 십자가에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어떠한 생명과 종교의 차이입니까? 종교는 능력을 위하고 운동을 위하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위합니다. 생명은 모든 죄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이 필요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거듭나게 하고 기름을 붓고 변화시키고 연합하고 건축하기 위해 생명으로 충만한 비둘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집, 곧 베델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종류의 종교적 관념을 절대적으로 버려야만 한다는데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읽는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커다란 운동을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비둘기로서의 그분의 영과 함께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구속을 이루고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이 연합되어 한 떡이 되며 몸인 교회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운동이나 능력이나 위대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며 비둘기와 함께하는 어린 양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생명이 수반되는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돌을 산출함. 돌로 변화되는 예수에 따르는 자들. 비둘기와 함께하는 어린 양에게 마음이 끌려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두 제자가 그분께 이끌렸고 이에 대해 요한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첫 번째는 안드레요. 두 번째는 비록 그가 겸손하여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임에 틀림없습니다. 안드레가 이끌린 다음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를 예수께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이 시몬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로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 건축에 대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베드로는 신령한 집,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산돌에 대한 개념을 얻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재료를 산출해내는 변화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한 장 안에 어린 양과 비둘기와 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상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린 양에다 비둘기를 더할 때 돌이 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에 구속과 변화를 더해서 돌을 산출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을 단지 검고 흰 글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의 진정한 의미를 캐내어야만 합니다.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인 바가 되었고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먹힌 바가 되었습니다.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비둘기는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피조물임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인류에 도달하고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는 신격의 세 번째 위격을 나타냅니다. 사람에게 머무는 이 비둘기는 구속과 연결되어서 돌을 산출합니다. 그것은 전도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신학 박사들을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돌들을 산출해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돌들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안드레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주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안드레의 이름은 돌로 바꾸고 요한의 이름은 다이아몬드로 바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서두르시지 않고 서서히 나아가셨으며 안드레의 이름이 아니라 시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드레였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왜 내 이름은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내가 먼저 당신께 왔습니다. 왜 시몬에게는 새 이름을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은 나에게도 역시 새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드레의 이름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결코 급하게 서둘러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빌립은 주 예수께 이끌렸던 바로 다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립과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보고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났으며 나사렛에서 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과 따지지 않은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저 간단하게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젊은 빌립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주님에 대해서 무언가 본 후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잘못된 보고를 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왔습니다. 주님은 빌립과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다나엘과는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즉, 그에게 야곱의 꿈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시몬과 나다나엘에게는 무엇인가를 하셨으면서 안드레와 빌립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곧 주님은 첫 번째가 아니라 항상 두 번째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옛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에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째가 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첫째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는 끝난 것입니다. 비록 학교에서는 첫째가 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첫째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첫째가 되기를 시도한다면 여러분은 표적을 놓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둘째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시몬은 둘째였고 주님은 그에게 돌이 되는 문제를 계시하셨습니다. 나다나엘도 또한 둘째였고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집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고대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야곱의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해서 야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고서 거기 누워 잤습니다. 꿈에 그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개로 사용하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야곱의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땅 위에 세워져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이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늘을 열어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며 하늘을 땅에 연결시킵니다. 돌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인성을 가진 하나님 외에 집을 위하여 성령과 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을 열어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고 하늘을 땅에 이끄는 사닥다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늘의 문이 있고 배들이 있고 모든 돌들, 즉 모든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서문으로서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그분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본성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며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본성인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표명하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그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영원 과거에서 그리스도는 신성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영원 미래에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영원히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세 부분으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처음에 13절로 구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8절까지로 구성되며 하나님의 독생자로 끝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33절로 구성되며 사람의 아들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단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을 표명하고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그들로 은혜와 실제이신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으며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한 분이고 하나님을 표명하기 위해 있으며 그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분을 은혜와 실제로 누리게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사람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끝납니다. 1절과 51절 사이에는 먼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많은 항목, 즉 하나님, 창조, 생명, 빛, 육신, 장막, 은혜, 실제, 하나님의 표명, 어린 양, 비둘기, 돌, 사닥다리, 예수의 인성,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건축입니다. 이 한 장에서 우리는 태초, 말씀, 하나님, 창조, 생명, 빛,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생명 안에서 출생함, 육신, 장막, 은혜, 실제, 하나님의 온전한 선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한 거듭나게 하고 기름 붓고 변화시키고 연합하게 하고 건축하는 비둘기를 볼 수 있으며 또 우리는 돌, 사다리, 열린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놀랍고 심오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있지 않고 아주 자그마한 비둘기와 함께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과 비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들로 만듭니다. 우리는 신학 박사들은 아니지만 건축을 위한 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 조직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입니다. 예수님이 비둘기가 함께하는 어린 양으로 소개된 후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가 함께하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또한 생명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만 있었고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비록 어린 양이 죄를 제하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생명은 어떠합니까? 비둘기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제하여졌고 생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죄는 지나갔고 생명이 왔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기름 부음을 더한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기름 부음은 생명과 생명 공급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으며 생명의 결핍이 없습니다. 죄를 제거함과 생명 공급의 결과로 우리는 변화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변화는 기름 붓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돌들로 만듭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에 있어서는 돌이 아니고 진흙입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는 변화의 과정 안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이제는 변화시키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본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뭅니다. 비록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이 장에서 생명 문제를 지적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의 모두가 목표를 놓친 것입니다. 건축이 목표입니다. 생명은 목표가 아닙니다. 생명은 과정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 또한 건축을 유지하지만 생명이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끌리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 목표를 생각 가운데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섯 명의 제자들만이 그를 따랐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이것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고 이 선포의 결과로 오직 두 제자들만이 주 예수를 따랐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이 너무 천천히 움직여 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주님을 따랐던 무리를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이 3년 반의 사역에서 단지 120명만을 얻었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어떤 운동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운동에는 버섯과 같은 성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하룻밤 사이에 성장하고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버섯과 같은 성장이 아니라 땅에 뿌려져 자라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운동을 기록하지 않고 생명의 좁은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처음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 후에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비록 그 수는 적었지만 거기에는 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을 위한 돌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집은 건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과 건축을 관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돌들로 변화되어질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꿈이 야곱에게 계시되었을 당시 그는 집이 없었고 방랑자였습니다. 사람에게 집이 없을 때 하나님도 또한 집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집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도 또한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서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돌이 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돌은 하나님의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을 나타내며 기름은 성령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연합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집을 갖게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가 비둘기와 함께하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을 위한 변화된 돌들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인자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사람과 연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령에 의해 인자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로 건축된 집을 갖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한돌의 건축인 새 예루살렘의 그림입니다. 영원 미래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관념을 버리고 비둘기와 함께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즉 그 영과 함께하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연합하게 하는 능력인 성령이 함께하는 구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또는 서로서로와 연합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행을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시도하려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관념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돌들로 변화시키는 것, 즉 시몬을 개바로 바꾸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비둘기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이끌렸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집으로 함께 건축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추구하고 계시며 하늘에 속한 사다리로서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람의 아들이 되셨던 그분의 아들에 의해서 이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거하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